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수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글을 더 잘 쓰는 사람과 말을 더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글은 여러 번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을 축소 혹은 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은 진실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글은 진실하지만 사람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어느 한 순간,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도 거짓은 계속 숨겨질 수 없습니다. 또 그의 내면의 인격이 결국은 어느 순간 말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그가 내뱉은 실언으로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의 참모습과 인격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마는 것이 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 중에 특별히 이 말, 글이 아니라 말에 대한 주의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을 때는 참 사람이 기품이 있어 보이고 중후해 보이고 내면에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잠시 후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이 처음에 가졌던 호감이 급감하면서 이 비호감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그런 경우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외모에서 주는 첫 인상에서는 그다지 비호감이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두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갖는 위력이라는 거죠. 한마디의 말이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또 무심껏 내뱉은 말이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결코 감출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동반되기 마련인데, 왜 그러냐면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심의 중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에 뭔가 중대한 수정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그냥 가시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었지만 예수를 깊이 내가 만나고 그의 그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 앞에 내 죄가 모두 씻겨지고 또 그 예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입술을 단속하고 자기의 말을 절제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참을 수 없어서 말을 내뱉고 나면 또 돌아서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의 언어를 다듬고 갈고 자기의 말을 더 하나님 앞에 주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겠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 나는 뒤끝이 없어서 해서 그냥 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말을 이 가슴으로 내려서 한번 걸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떠오른 말을 그냥 내뱉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 나는 뒤끝이 없대요. 자기는 뒤끝이 없고 뭐 앞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는 뒤끝 없이 내뱉은 말에 사람들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뒤끝 없다고 나는 뒤끝 없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자기의 말의 책임과 또 자기의 말이 불러올 어떤 그 말이 상하게 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깨어짐의 경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추악한 죄성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이런 어떤 회심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중대한 어떤 변화를 두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대한 변화가 바로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말로 온갖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 흉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거친 말로 그것을 다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신자는 더 이상 자기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언어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허망함과 부질없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속에 이 진실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 욕설이 난무하고 맨날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또 음란한 말들을 즐겨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불택자이거나 아니면 신자이지만 그의 삶의 모든 은혜가 완전히 다 은혜의 습기가 메말라버린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건강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이 온화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정감이 있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 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입이 너무 무거워서 무뚝뚝해질 수도 있어요. 칼빈처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충만할 때는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오고 가는 말이 정감이고 은혜가 있기에 마련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지고 관용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면의 깨달음과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그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도 발끈하고 억울하고 못 참고 막 그냥 분이 막 끓는 냄비처럼 끓어오르고 이런 모든 원인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언어가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언어도 필터링이 안 되고 그러니 이게 잠잠할래야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거칠게 되받아치게 되고 그거는 여기서 있는 목사라 그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느낍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향한 표정과 말에 여유가 있어요. 달라져요. 부모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자녀를 대할 때 늘 온유와 사랑으로 인자로 대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면 이웃이, 내 이웃이 그것을 눈치채요. 왜요? 늘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웃음소리.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천사 같은 미소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반갑게 자기를 향해서 인사를 걸어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분이 교회 다니시죠? 하고 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예수 믿죠? 알아봐요. 굳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안 붙여놔도 아 옆집 아저씨는 예수 믿는 분이야.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자의 말의 습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훈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언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고 경고합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의미는 썩어버린, 부패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부패했고 썩은 것과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자신의 인격이 썩었다는 것이 뭘로 나오느냐? 언어로 나오는 거죠. 생선이 썩으면 거기서 썩은 물이 나오면서 악취를 풍기듯이 이 썩은 말이 나오는데 이 썩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썩은 인격에서, 썩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는 남을, 이 썩은 말이 자기만 내 자신이 썩었다는 걸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사람의 영혼도 썩게 만들어요.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신자의 이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여지를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못하게 합니다. 금한 것은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대로 법이고 계명이고 율법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더러운 생각입니다. 생각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워져요. 또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워져요. 또 더러운 외부의 자극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듣고 외부의 자극, 더러운 곳에 자주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고 놀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욕하는 거 보고. 욕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아이들을 잘 보세요. 그 부모나 혹은 그 아이들이 노는 친구들이 아주 욕을 잘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음란한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주변에 늘 음란한 매체를 가까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폭행범들 집에 가서 뒤져보면 다 뭐가 나와요? 음란 CD들이 수십 장, 수백 장씩 나오잖아요. 세속을 사랑하면서 경건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말, 표현, 그런 것에 여러분 자신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금목자 흙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고 했습니다.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보세요. 늘 주변에 돈 버는 이야기들로 무성합니다.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늘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해요? 신상품, 새로 나온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이 사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어디가 더 좋은 학원이냐, 어떤 학원 강사가 더 똑똑한 사람이냐, 뭐 입시의 정보들로 넘쳐날 겁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있는 곳, 자기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주제의 말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좋은 말이라면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상승 효과가 일어나겠지만 그게 쓰레기 같은 말들이다, 더러운 말들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동료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대화의 질과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어떤 영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적인 얘기가 다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고담준론이 있잖아요. 인생의 깊이와 의미가 더해갈 수 있는 이런 대화들. 때로는 한두 시간 깊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친구가 제 가까이 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만나서 차를 나누면서 한 시간, 두 시간 나눈 이야기들이 오래 가슴에 남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누구하고 어울리냐 이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 맨날 그 세상에 정신없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럼 받은 은혜며 진리의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쏟아버리는 건데. 자,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호전적이고 비관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이 불평이 이렇게 넘쳐날까?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비판을 잘하는 남편, 그 남편과 10년을 같이 산 아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잘하는 아내가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들의 창문이거든요. 남편이 정치인들을 보고 비판을 하면 아내가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이제 남편의 성향과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비판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내가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다. 이럴 때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일단 나의 삶을 살펴봐야 돼.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대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필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들이 다 여러분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 입으로 나갈 때는 그게 더러운 말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말로. 진리에 감동받기 원치 않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들을 자기로부터 멀리한 채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듣는 걸 좋아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거기서 가요가 흘러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요 뭐 그 컬러링을 가요로 한다 그래서 뭐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들, 듣는 것들, 보는 것들. 그것이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주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꾸 벗이 돼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어떤 논리, 그들이 말하는 논리, 그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솔깃하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비난, 대안 없는 비판,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가는 시간들을 성도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사회에, 직장에 계시든, 학교에 계시든, 심지어 교회에서랄지라도, 교회에서라고 해도 늘 불평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피해요. 그건 내 영혼을 디펜스하는 길이에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있는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귀를 가리고 내 눈을 막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은 원리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당신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많이 들어야 선한 말을 하죠. 선한 말로 이렇게 뭔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아야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맛을 봐야 그 맛을 전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욕도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다가 우리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서 지 누나한테나 혹은 동생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엄마가 알아야 돼. 아, 얘가 지금 어떤 애하고 어울리는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감동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도 어느샌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해놓고도 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제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다른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시죠. 늘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항상 말로서 격려해주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친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무엇인가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향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세요. 하고 즉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람들과 성도님 교류하고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접하고 영향을 받으면 호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닮아가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의 파장과 효과는 지대합니다.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하루아침에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하루아침에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이 받은 영향, 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담고 감동적인 은혜스러운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삶의 중대한 목표의 하나로 정해서 긴 시간을 달려온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침전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표현,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장 세련되고 지혜롭고 즐거운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입술에 지혜를 주시기를 성령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하는데 돈 드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어제도 밤에 어느 자매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그래 그 시간에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지만 그 문자 몇 마디에 그 자매가 크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짧은 문자를 통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로 위로하신 거죠.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오늘도 누구에게 내가 좀 위로하는 문자를 보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여러분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을 향해서일 수도 있고 아내를 향해서일 수도 있고 남편, 교회의 성도 누구를 향해서도 오늘은 누구에게 내가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좀 위로해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정해서 뭐 전화를 해서 수다를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 시간에 그 짧은 그 몇 마디의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긍정의 말, 칭찬하는 말, 선한 충고나 깊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근데 싫어할까요? 보면 꼭 그래요. 항상 바른 얘기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꼭 남 헐뜯는 말, 뭐 이렇게 비난하는 말, 아니면 실없는 농담 주고받는 자리, 혹은 음란한 말들이 퍼져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좋은 감동적인 뉴스보다는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뭐 누가 무슨 사건으로 자살을 했다, 뭐 죽었다, 뭐 이혼했다, 무슨 뭐 숨겨졌던 게 스캔들이 폭로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반응을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솔깃해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죄성들이에요. 좋은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바른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더러운 말, 그러나 감각적인 말, 우리를 자극하는 말, 그런 말들에는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데는 대화의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데 남을 헐뜨는 데는 순식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뭘 느낄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보세요. 정말 괴로워져요. 괴로워져요. 목사도 본의 아니게 거친 말, 힘든 말, 또 뭐 이렇게 언쟁을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말아서 제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워져요. 견딜 수 없이 괴로워져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을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게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그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말아먹는 거고 영적으로 내 교회를 영적으로 말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친지며 이웃 사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거덜내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친해질수록 우리의 언어는 거칠어져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다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주제에 대한 나눔과 들음이 풍성해지면 우리 말도 거룩해져요. 덕스러워져요. 은혜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항상 옳은 말, 바른 말, 정직한 말, 진리의 뿌리 박은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중요한 언어의 습관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이 잘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잘하느냐? 상관에게 보고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혹 직원이 필요하고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탁월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부하 직원. 상관은 그런 부하 직원에게 강한 인상을 받고 항상 그를 신뢰하게 되고 승진의 기회를 그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관이든 항상 비판만 늘어놓고 뭘 보고하라 그러면 실적 떨어진 거나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처세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보고는 어떻게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보고할 때 항상 좋은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이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안 좋은 사건,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항상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근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큰일 났어 아무개 엄마, 당신의 교통사고 났어 이런 얘기 전해준 아줌마, 아줌마가 내 아들을 친 게 아닌데도 두고두고 그놈의 옆에 내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나쁜 얘기 한 게 아닌데 나쁜 얘기를 옮겨만 줘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늘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얘기만 와서 퍼나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고자질하는 거 따끔하게 꾸짖어야 돼요. 엄마, 언니가 이래서, 누나가 이래서, 제가 서로 간에 고자질하는 거 외면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문제만 가지고 와서 징징거리는 아이들, 자라서 직장인이 되어서도 그 벌은 못 고칩니다. 항상 목사에게 와서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이걸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지적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유, 참 목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 속으로 아유 좀 본인이나 좀 잘하지.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막 와서 그 얘기하면 뭐예요? 뭐 제가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일일이 뭐하러 다 그걸 보고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아요. 또 누구한테, 누구 얘기를 또 악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나. 악의가 없이 하는 말이랄지라도 주의해야 할 말들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자꾸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모이면 그저 다른 사람 얘기하게 만드는, 이건 다 그 배우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려고 하든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꼭 정말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 외 말들은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말들이고 공동체를 쪼개려고 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악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 같은 반의 학부모, 옆집에서 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인인데 무슨 얘기를 하나. 듣지 않은 것 같지만 한 동네를 오고 가다 보면 다 알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부교육자가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 아, 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왔다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구두 닦았는데 당신 교회 목사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목사 맨날 주머니에 손 꽂고 휘파람 불면서 맨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이러고 간다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그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구두 닦는 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오는데, 이분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2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근데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맨날 주머니에 손 놓고 껄렁껄렁하게 다니면서 휘파 하나 물고 다닌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뜨끔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여기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야, 정말 내가 목사라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정말 이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회사 휴게실이나 화장실, 식당에서 은연중에 다 듣고 있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아픔과 고난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때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들이 다 누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있고 괴로워 있어요. 괴로워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르고 감동에 목말라요. 선생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께 나오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분 안에 해답이 있어요. 감동은 감동인데 우리는 진리로 감동을 전하고, 잘못된 교회들은 진리는 빼고 죄는 얘기하지 않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건 또 아닌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신자들이 있는 곳에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가 그곳의 사람들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 여러분 하는 얘기를 다 듣다가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아무개 자매, 나도 자매 나가는 교회 좀 나가고 싶어. 왜요? 자매 말이야, 늘 얘기하는 거 내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늘 자매 하는 말이 참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참 자매를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개척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패한 말, 썩은 말, 더러운 말을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절 앞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자가 더러운 말을 할 때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며, 이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말들이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멀어지게. 이게 마귀가 노리는 바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한마디 할수록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를 더 토해낼수록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결국 우리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피해를. 우리의 잘못된 언어나 우리의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신 성령까지 불편하게 만들 만큼 그 치명적인 독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구원은 확신한, 네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신, 희망, 소망,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꺾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쳐주시잖아요.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인데 우리가 악한 말을 자꾸 내뱉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내뱉을 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 문제까지 이제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까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마음껏 응원하게 하시게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힘써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어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증들을 주시는 일들을 더 힘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향해서 절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배신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한 수제자 베드로가 맞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그 유명한 토색하기로 유명한 그 세리장 삭개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 삶을 두고 내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데 너희들에게서 들려오는 말, 내 귀에 너희들에게서 들려오는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들을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성령이 어떤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내 입에서 들려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하나님 원망을 했을 때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말이 축복을 부르기도 하고 저주를 부르기도 한다. 성령과 동역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내 말부터 바꿔야 되는 내 말부터. 신자의 언어의 습관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말 속에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도록. 나오려고 그럴 때 이걸 똑 풀어갖고, 주여, 또 내가 다짐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심해놓고 또 내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십시오. 이거 우리 한평생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을 도망칠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맨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내가 내 임의대로 도망가고 떠날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늘 그런 말을 듣는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축복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합시다.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와 경건으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날이 더해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정말 천국의 손에 잡힐 것 같이 그렇게 내세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과 그리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이 바로 우리의 언어에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자의 도덕 가운데 두 번째로 언어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너무 이 험난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어떤 한, 분노 막 이런 응어리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분들일수록에 그 상처들이 그대로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욱하고.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래서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찢고 찢기는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겠어. 하나님 내 가족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가족을.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직장을 이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런 말들이 바뀌어져서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하나님 혹시 교회에서 혹시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내 입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크신 은총들을 구원의 확신과 넘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당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하나님 오늘부터 또 넘어지고 또 실언을 하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